신명기를 공부하다 도착한 곳, 네, 지방의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직무, 직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대마다, 지역마다 레위인들의 역할이 조금씩 달랐지만 레위인들에게 전업이 일어났어요. 율법과 전통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관계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합니다. 마을에서 교사가 된 것이죠. 레위인들은 또 악기를 잘 다루었기 때문에 명절이나 기타 절기 축제 때 나팔도 불고 꽹과리 북도 치고 현금, 바이올린 같은 줄을 탔습니다. 이들은 구별된 그룹의 사람들로서 마을을 리더하는 지도자의 직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를 깨우친 사람들이어서 그를 필사하고 성경을 보존하는 직업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4장인데요. 22절에서 29절. 메시지는 11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마다 곡물과 가축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정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11조로 복 받는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특이한 점은 이 11조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택하신 곳에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 앞에 즐기는 축제, 명절 때에 쓸 수가 있죠. 그래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플러스 레위인에게도 먹을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모티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모습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요? 11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 그 일부를 하나님께 give back, 바치는 것이죠. 11조를 바치기 전에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깨닫는 순간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출을 나게 하셨구나, 축복이구나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 이 11조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살리는 구휼 사역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위해 베푸는 하나님의 배려, 관대함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공급하심, 돌보심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식이요, 인정과 찬양입니다. 그런데 바친 11조를 먹는다는 오늘 본문 표현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23절에 11조를 먹으며 처음 난 것을 먹고라고 했어요. 26절에도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29절에 레위인 거류객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 바친 11조를 먹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먹는 장소가 달라요. 앞에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처소에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것은 택하신 처소가 멀 경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먹으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하고 달라요. 구체적으로 네 성읍 27절, 28절, 29절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는 장소의 대조가 선명한 거예요. 영어로 대조해 볼게요. The place where Yahweh designed for the sake of his name. 이거 하고 within your gate, 즉 여호와께서 지정한 곳, 예루살렘이죠. 그것 하고 within your gate는 내 성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마을하고 예루살렘하고 시골 마을하고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가정집 대문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마을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법을 한국말로 제유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 11조와 같은 경우 바쳐진 제물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한 곳에서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어쩌겠습니까?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너무 집에서 멀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각자의 집에서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나오는 율법의 엄청난 조정이요 변화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처소가 파생하는 문제, 그 처소를 오늘날도 고수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에다가 대한민국 중앙교회를 세워놓고 800만 기독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명령한다면 모두 코웃음 칠 거예요. 여호와의 처소 문제를 다룹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는 것과 여호와께서 실제 그곳에 계시는 것 어떻게 다를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할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으로서 실제로 그 공간을 차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메시지예요. 주의하십시오. 신명기에는 아직 성전, 성소,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처소, 장차 성소가 되어 여호와의 이름이 항상 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의 일관적인 주장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성소에 거하지 않음, 실제하지 않음입니다. 고대에는 성소에 하나님이 실제 거한다는 신앙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의자로 삼아가지고 혹은 발판을 삼아가지고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좌정하신다는 표현 말입니다. 그룹이라는 말은 영어로 cherubim이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 그림에서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얼굴에다가 뱀의 몸에다가 날개 달린 영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 의자를 지키는 존재예요.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수호하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언약궤 위에 여호와께서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앉아 있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신명기에서는 언약궤란 뭐냐? 그냥 단순히 언약의 돌판 보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판으로서의 상자,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실제 그곳에 계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타파하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이 성소에 실제한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는 언약궤가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에서는 귀로 들어야 하나님의 실제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들을 수는 있어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처소, 즉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하는 그 예배 방식이, 즉 중앙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방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도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이 개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잡은 재물이 아닌 고기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심지어 직장 잃은 레위인까지 나누어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방에서 도축업자가 잡은 육고기라고 아 더럽네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여행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적인 배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케이크 같은 신명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읽는 신명기는 티라미슈 케이크와 같아요. 나이프로 살며시 가를 수가 있습니다. 케이크의 속살이 보입니다. 1층에는 초콜릿 케이크 있고 그 위에 크림 약간 덮고 2층에는 과일이 있고 그 또 크림을 덮고 3층에는 뭐 치즈 케이크를 또 덮어가지고 또 크림으로 층층을 이루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최종 편집한 신명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주로 카드라, 오랄, 즉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오리지널 율법을 케이크 1층이라고 합시다. 40년 후 모세가 모압당에서 호렙산 언약을 다시 기록합니다. 5장에서 28장 신명기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발견한 율법의 세부 조항으로서의 케이크 2층에 해당됩니다. 케이크 3층은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직후 만들었습니다. 신명기에 서문도 넣고 뒤에는 모세의 죽음 이야기도 넣고 축복과 저주도 넣어서 케이크 3층이 됩니다. 문제는 케이크 3층을 그냥 얹는 것이 아니에요. 3층에 얹을 것을 1층, 2층에다가 섞어서 넣어 끝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신명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케이크가 멋있기는 한데 1, 2, 3층을 구분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케이크를 라이프로 살며시 갈라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재료를 신명기라는 케이크 속에 넣어보십시다.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만 요구되는 계명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칠 때 성물이 됩니다.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깨끗해야 하죠. 거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 거룩은 확장되고 확대됩니다. 모든 사람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신명기에서 제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에요. 뭡니까?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의 핵심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여행할 수 없는 지방 사람들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는 인도주의적 접근입니다. 굳이 제사에 치중할 경우라면 유별난 제사 형식의 신명기 화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을 무려 20번 넘게 언급해요.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택하신 것이 궁금해요. 미스터리처럼 밝혀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택하신 처소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 선택의 의미를 깊이 다루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우리 가족이 주거할 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명기의 계명, 제사, 제사법을 크게 다루는 것보다 대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각자의 집에서 우리 자손들이 일상의 생활, 매일의 삶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집에서 매일매일 종교적, 신앙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즉 실용적인 신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신명기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율법이 직설적으로 명령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랄, 입으로 전해지던 율법이 글자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 글자 텍스트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킬 수 있게 실용적으로 편집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앙 집중화 예배와 인도주의라는 커다란 두 생각이 현실적인 요구가 되어가지고 수정을 거치게 된 문건이 신명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신명기는 확대된 율법으로서 실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는 언약조문 모음집과 거의 닮았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율법과도 관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그 법조문인데 약간 버전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1조 7년째 빚 탕감법, 노예 해방 규정,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은 이전 출애굽기에 있었던 법들이에요.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수정되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의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빚 때문에 종이 된 자들은 주인이 관용을 베풀어 해방시켜 줍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신명기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 속에 사는 나그네에 대한 괴롭힘 금지법을 확장시켰습니다. 대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신명기의 법은 이방인들에게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것이죠.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장된 율법이죠. 이스라엘 사람, 즉 이스라엘의 형제가 빚 때문에 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금합니다. 노예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 출신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게 신명기가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향해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도 거룩해야 한다는 율법의 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두 거룩하라라는 신명기입니다. 언약은 거룩을 요구하죠. 제사장 레위 그룹은 거룩해야 하죠. 예배 집중화 때문에 지방에 사는 레위인의 역할이 쪼그라든 것 같지만 오히려 신명기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룩성의 확장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제사, 우리의 예배에서 출발한 거룩의 개념이 개인과 특정 물건, 장소, 사회제도, 일상생활로 확대되는 것을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예배, 제도를 넘어서 일상생활, 사회 정의로 확대되는 거룩, 당시 고대 근동 종교적인 발상으로는 신명기의 거룩은 유별나다 하겠습니다. 공의나 윤리나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 이스라엘의 확장된 거룩성이 기독교 신앙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나중에 미치게 됩니다. 신명기의 거룩은 그 출발이 안식일을 지킴입니다. 5장 12절에서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일상생활로의 확장된 거룩 사례 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는 구워진 돈 7년 되면 그걸 면제주라고 합니다. 6년 동안 월급이 배나 오를 정도로 열심히 일한 종이나 그 품꾼을 제7년에는 자유케 하라는 것이죠. 24장에도 보면은 가난한 이웃의 전당물을 잡지 말라고 합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곡식과 올리브오와 포도 추수할 때 남은 것 거두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고아나 고아부나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라고 하지요. 신명기 19장에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이 우발적 사고로 사람이 죽을 때 그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보복하는 율법에서 릴렉스된 확장된 법이죠. 신명기 22장에는 이웃의 길 잃은 소를 발견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멀리 떨어진 이웃이라면 자기 집에 보관까지 하고 나중에 갖다 주라는 것이죠. 소뿐 아닙니다. 낙이도 그렇고 입는 옷도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졌다? 도와서 일으켜주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신명기의 거룩은 제사장 레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일상의 삶에도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홀리스틱 홀리니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던 율법, 그러나 신명기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정에 맞게 바꾸어 주시고 경감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교훈을 받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